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난 4주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또 용기를 연합하는, 또 용기를 내는 삶, 그리고 이제 겸손한 삶,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에 이 겸손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충성, 사명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오늘 케빈 오들린드의 그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가지 시리즈를 이렇게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겸손이라는 그 책의 그 타이틀이 겸손 한 다음에 무엇이 함께 적혀 있냐면 나를 내려놓는 기쁨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쁨.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겸손한 것, 겸손한 삶을 잘 아는데 겸손하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저 사람은 호구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보면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주장해라,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라, 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겸손이 중요하냐면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그 연합을 깨트립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용기가 교만한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를 품고 사는 삶이고, 그리고 예수를 품고 사는 그 삶,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쁨이 더 크기에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한 삶이 왜 힘드냐면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많이 겸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만약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능력을 숨기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나를 좀 낮추어야 돼. 내가 없는 척이라도 좀 해야 돼.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감 또 저항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겸손한 삶을 살 때, 내가 나를 낮추고 능력을 좀 드러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이용하기 쉽구나.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솔직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아니 비즈니스로 거래를 할 때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뭐 장로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성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 장로님이세요? 오,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다니세요? 아유,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해줘야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보통 어떤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이 행동으로 따라옵니까? 아니면 말로는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포기, 더 많은 양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하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원래 겸손하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작게 만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는 낮은 마음,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 비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겸손한 삶을 살 때 나를 만만히 보면 어떡하나. 또 그리고 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잘 참습니다. 잘 참아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어떠한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그 가정의 어떠한 히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을 수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99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참을 수 없지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나는 뭐 나를 교만하게 드러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내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내 남편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가족은 건들면 안 되지, 뭐 그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일 수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민감한 부분들을 건든다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하게 대접받고 있는가? 당신은 능력이 있는데 당신의 가족은 충분하게 대접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주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매일 매번 뒤에만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다 하나를 더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러면 갑자기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막 그 마음에 막 분노가 나오도 하고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가, 근본적인 생각과 그 출발이 틀린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돌아본다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겸손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복음. 우리가 복음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가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5절까지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6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그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냥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냥 고통은 당하지 않고 육신만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육신을 입고서 고통을 다 피했어요? 아니에요.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최고의, 보통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물론 부활도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문의 모욕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왕 죽는 김에 죽으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떠한 환경을 경험할 때 양보하고 양보하는데, 양보하는 그 순간에 마저도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있어요. 나도 내가 그걸 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보하려면 확실히 끝까지 양보해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양보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냥 날 도와줬어? 그럴 때, 와, 진짜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할 정도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도와는 줬는데 도움을 받고도, 아,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뭐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섬길 때,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도와줘야만 할 때에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능력을 더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성과 인성, 이것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무엇이 성, 처음에는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화하고 포장하면은 무엇이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육신이 가짜였다, 육신이 뭐 있는 동안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예수님의 신성, 참 신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신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하신 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해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목숨,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또 동시에 겸손해지고 그렇지만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을 할 때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보통 이야기할 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겸손에 대한 그 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의 반대를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결국 이러한 것들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이 특별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과 연결되어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냐?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 이게 시기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슬프대요. 이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조금 최근에 좀 그런 마음이 좀 든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제 마음속에 아니 그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코로나 지나면서 줄어들었지? 막 그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되면 좋은데 자꾸 낙심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도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 뭐 그러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작지만 강하다는 분들도 얘기해서 하는 걸 보면은 개척한 지 얼마 만에 뭐 하면서 몇 명이 모였다 뭐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도 개척했었잖아요. 개척했는데 잘 안 돼요. 뭐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우리보다 좀 더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어떤 분이 목사님 CD를 듣고 아, 니네 목사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교회 되겠냐라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또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목사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맞는 말이든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아 내가 더 말씀을 다 잘 준비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아휴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이 절대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죠. 저랑 얼마나 친하고 저의 아주 개척하는 게 가장 흥분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비교하는 게 끝도 없어요. 처음에는 A라는 상대하고 비교했다가 나중에는 그 A만큼 되면 B랑 비교하고 또 B만큼 되면 또 C랑 비교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경쟁이고 우리에게 좀 어떠한 그 열정을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위험합니까? 기쁨을 빼앗아요. 기쁨을 빼앗습니다. 어떤 뭐 드라마에 잠깐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삼촌 나 70점 맞았어 받아쓰기. 그러니까 아주 해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부터는 100점 맞아라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 삼촌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뭐 최근에도 어떤 뭐 그런 것들 뭐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보면은 비교하는 것이 있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낮추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시기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고 자꾸 비교하니까 힘들고, 때로는 내 능력 밖의 일,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고 비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그 6절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우리의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먼저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복음으로 만족하십니까?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감사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비교하면서 슬퍼지고 또 분노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은 자꾸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 부족한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 가다가, 요즘은 아니지만 처음에 좀 화가 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니 내가 정말로 낫다내는 99가지를 잘해주고 있는데 다른 남편 한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아니 내가 이 99가지를 잘해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뭐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집에 가서 별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는, 누구는 참 교회에 있는 일들,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준대요. 너무너무 부부가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것들 다 잘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자꾸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만 얘기한다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얘기하자, 좋은 것만 얘기해라 그랬어요. 자꾸 부족한 것이, 솔직히 그렇죠,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자꾸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바라보면 요즘 뭐 결혼지옥인가? 뭐 그 다음에 무슨 상담하고 뭐 금쪽이 뭐 그런 거 바라보세요. 어떻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대부분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손자 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잔소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하는 거는 다 들어주는구나, 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한 명이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되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서운함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애들을 좀 말로만 혼냈지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많이 맞았대요. 난 너무나 억울해요, 진짜.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고 우리 아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진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들도 진지해요. 그리고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무한한 신뢰예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경쟁하면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하면은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1 바이올린, 그래서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튀어요. 하지만 제1 바이올린만으로만은 그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화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제2 바이올린. 이름도 제1이 아니라 제2예요. 앉는 것도 정말 뒤쪽이에요. 얼굴도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섬기는 분이 있고 뒤에서 섬기는 분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 섬기는 자리가 항상 좀 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그것이 달란트고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겨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까? 나를 못 알아주면 어떡하지? 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못 알아볼지라도, 목사는 못 알아볼지라도 누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의 상급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두 개밖에 못 남겼어? 그러지 않아요. 두 개를 남긴 사람이나 5개를 남긴 사람이나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세상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아니 나는 주인공은 아니 주인공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앞에서 확실하게 존중받는 그러한 위치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결코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양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야고보 외환처럼 오른팔, 왼팔 뭐 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자꾸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오른팔로 좀 나타나려고 하고 왼팔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 바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도 훈련입니다. 제자가 된다. 제자를 많이 강조해요. 제자는 그냥 됩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탁 완성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목사인 저도 성장해 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우리 교회에서 효잔치, 서로돕기센터 효잔치 했는데 어떤 목사님,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가지고 잘 하고 있군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뭔가 했는데 동의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훈련 안 시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딱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은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고 여러분의 말을 다 귀를 탁 막아버리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만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잘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도 잘 듣는 거예요. 물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5월달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만 동시에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빨리 가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 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내가 생각하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뭐 오해를 받아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오해는 분명히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어떠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위가 높아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진실로 진심으로 자유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기쁨,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이번 한 주간 또 5월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